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는 아들을 짖는 개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도어 젤딘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발견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요즘 워낙 어둡고 무거운 시대라서 이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넌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이 시대의 절망과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한 나아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자는 이 시대가 희망을 품기에 정말 쉽지 않고 포기와 죽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연한 자세로 맞닥뜨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젤디는 죽음과 같은 절대적인 절망을 넘어서는 어떤 실제적인 키를 보여주기보다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담담히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사실 요즘에 나오는 이런 부류의 책들이 거의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드라마나 스토리텔러들은 인류가 절대로 풀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답보다는 그것을 의연히 대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답이라는 식으로만 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에 대한 접근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좀 이와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나 죄, 심판에 대한 실제를 직면하고 맞이하기보다는 그것을 좋게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의연해지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나 아니면 설교, 적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이런 적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바꿔놓으실 분이 되시기에는 무언가 그런 우리의 요구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그냥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역할 정도로만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셔서 우리에게서부터 어느 정도 일정 거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혼란을 그냥 덮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물음과 외침보다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거짓된 침묵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죠. 앞서 1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거짓된 침묵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8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의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멀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입술은 율법을 읽고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로서 인간의 가장 깊은 데 가운데 중심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법, 우리가 읽고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셨는데요. 12절에 따르면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해진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걸렸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서 언급한 이 부모 공경의 율법에 관한 내용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부모 공경의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율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 공경의 율법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의 그 지키지 못한 율법 대신에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로 그런 율법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른 방식으로 지켜보려고 다른 율법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통찰을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착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자신들의 추함을 덮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원래 본래 성격은요, 우리 중심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실.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율법, 그 율법을 우리 중심 안에 넣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11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율법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치료받고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착각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버리고 거룩한 척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식과 외식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말을 잃어버린 침묵하는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외식 속에 닫혀버린 하나님을 향한 침묵.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닫혀버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침묵이 다시 한번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침묵을 깨고 바로 들리는, 대조되는 절규가 바로 21장에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차가 좀 있긴 해요. 시차가 있긴 하지만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아서 바로 이런 왜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관계를 넘어서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주인공은 두로와 시돈 지방 수로보니게에서 살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녀를 부르는 그녀를 규정하는 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녀는 복잡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두로는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여인인데 또 26절을 보면 그녀는 헬라인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민족들이 모여 살던 지역 속에 살던 헬라인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은 그 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자식에게 귀신이 든 상황이 된 거죠. 그녀는 예수님께 절규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원하는 답변을 내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준 룰을 설명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를 위해 오지 않았다라고 차갑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녀는 예전 다윗의 규례를 기억하면서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지금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깊이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묵상하면서 그냥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냥 짖는 개라고 뭔가 딱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침묵하는 아들과 대조되는 짖는 개가 있는 거죠. 하나의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밥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아들이 부모와 함께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침묵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단식 주행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한, 그리고 그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개가 상 밑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여인은 짖어대고 있는 겁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여인의 표현이 앞서 설명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23절, 25절에도요. 계속 반복됩니다. 소리 질렀다, 짖었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다, 매달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여인에게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비굴해 보입니까? 예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개 같은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죠. 참된 율법의 완성이시고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 같은 우리의 모습을, 내면을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 드러내심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정결케 해주실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이 위에서 말한 율법 본연의 역할처럼 이방인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시고 있는 거죠. 그때 그녀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구원을 겸손히 구합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착각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신앙의 격언 하나를 만들어서 새겼습니다. 영적인 굶주림 앞에 침묵하던 하늘은 죽고 짖는 개는 살아남는다. 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께 침묵하는 아들이 되어버린 것 아닌지, 아니면 이방 여인처럼 자신의 입술과 마음이 가까운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가난 여인의 입장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쩌면 율법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는 식탁 위에 음식을 먹는 아들이 아니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는 개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제에 맞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 우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고고하게 변해버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정직하고 깨끗하려는 내 모습, 그것을 발견하며 또한 이 말씀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식탁 위에서도 침묵하고 입을 다듬으로 풍성한 식탁 위에서도 메말라 죽어가는 불쌍한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짐을 감추지 않고 식탁 밑에서 개처럼 자신의 입술을 자신의 마음에 가까이 대고 진실되게 부르짖을 때 주인 되신 주님이 부스러기를 툭 던져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맞닥뜨려야 할 우리의 모든 상황 안에서 오직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어둡고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비 앞에 오늘 하루에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